제 담당입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정말 이 자리 지켜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보시면서 이 자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에는 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는 경제 전문가가 있고요. 군사 분야에는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는 좀 특별한 전문가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로또 전문가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로또의 당첨 번호를 분석하는 전문가라고 하면서 광고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론과 논리를 토대로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TV에 경제 전문가가 나와서 아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괜히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아 이제 곧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괜히 전쟁이 날 것만 같습니다. 로또 당첨번호를 분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그 번호를 찍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전문가의 말대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이송하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배의 주인인 선주가 나오고요. 그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나옵니다. 그럼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력 사용의 전문가였습니다. 선주는요, 배를 소유한 재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쪽의 전문가였습니다. 선장은 기술자입니다. 배를 운전하는 분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울의 말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백부장은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친구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믿고 살다가 문제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물론 전문가의 말이 맞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 것도, 잘 아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 분야에 100% 맞는 예측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눈이 하도 많이 와서 집에 도착하시는데 12시간 걸렸다는 이야기 들은 분도 계시고요. 결국 집에도 못 갔다는 분, 그냥 직장에서 머물렀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눈이 그렇게 올지, 다리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어떤 전문가도 정확하게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예측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우리가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도무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전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진짜 길들은 전문가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지식인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내 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저 깊은 곳에 가서, 저 멀리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사람들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습니다. 누구보다 그 호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누구보다 물고기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부였다면,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안 갑니다.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던져봤는데요, 한 마리도 안 잡힙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몇 번 잡아보셨습니까? 제가 많이 잡아봤습니다. 근데 안 잡힙니다. 오늘은 되는 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은요, 자기의 전문 지식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식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보다 더 똑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배를 출발시킬 때 바울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출발해도 괜찮다라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2절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결국 백부장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백부장은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결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광풍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요,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에서도 다수결 원칙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수결 원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민주주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다수결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다수의 의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가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고생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따라갔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 중에 그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한 명이었고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대로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인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수결 원칙은 결정을 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항상 다수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똑똑한 한 명이 다스리면 독재를 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매 순간 깨닫고 사십니까?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the man who listen to God.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단 한 명의 선지자가 외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백부장도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바울의 말을 듣고 그 결정대로 따라갔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는 대신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배를 출발시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딱 맞게 부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배를 출발시켰는데 그 배가 가는 방향으로 딱 맞는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비웃었겠습니까? 아, 저 보라고, 배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헛소리 하고 있다고 바울 조롱하고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대로 살면 뭔가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는 길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무슨 말로 시작을 합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보십시오. 광풍이 무엇입니까? 미친 바람입니다. 갑작스럽게 폭풍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서 처음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되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잘 된 것처럼 보인 것들,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내려왔는데 요파 항구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딱딱 맞아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그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떠나갑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내신 풍랑 맞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 속이면서 살아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일이 무너지고 갑자기 질병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창고를 넉넉하게 만들고 아 이제부터 내가 이걸 누려보자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던 것처럼 광풍을 만나면 그 전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풍랑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던진 것이 짐입니다. 여러분, 짐을 왜 실었을까요? 더 많은 재물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재물을 갖기 위해서 짐을 실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짐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이 지난 후에 무엇을 버렸는지 아십니까? 배의 기구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배의 기구들은 뭐냐면요, 배를 조종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그걸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재물도 없고, 의지할 기술조차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버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뭘 버릴 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려움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버릴 것 다 버렸는데, 내가 내 삶에 있는 버릴 것들을 다 버렸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그 자리에 그대로 며칠 동안이나 더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20절 마지막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조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미래에도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미 세상적으로는 다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봐도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고요, 안개와 비바람 때문에 이제 해와 달은 더 이상 보이지도 않습니다. 배고픔이 있고요, 추위가 있고요, 배에 있는 물건들이 이미 다 버려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비슷합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고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낙심과 실패의 순간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다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크고 두려운 문제에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삶의 유라굴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유라굴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으로, 때로는 관계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안심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그 유라굴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유라굴루 앞에서도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간관계를 의지하면서 그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인간관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한순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더 큰 광풍이 우리 삶에 몰아치면 그 전까지 해결했던 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주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더 주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 그분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온갖 유라굴로 앞에서 내 삶을 지키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유라굴로 그 자체를 없애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지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선장한테만, 그냥 선주한테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백부장만 좀 아프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만 콕 집어서 내 말 안 들은 너희만 벌받아라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휩쓸리게 유라굴루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다 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든 바울의 말에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오히려 바울을 얼마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폭풍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제는 다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 다시 배를 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를 보내셨다가 그 가운데서 안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안심하라는 말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경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은 낙인이 돼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를 통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요나서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가던 그 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던지는 그 순간에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과 믿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럼 그들이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들이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삶 전체가 바뀌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여러 가지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데 유라굴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모두를 향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폭풍 중에도 저와 여러분 곁에 서서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광풍이 밀려온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폭풍 중에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지식을 더 믿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말을 믿었지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선택에 따라서 결정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의 삶,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믿고 믿지 않고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믿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우리가 더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더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믿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진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